내게 앉으시니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설교 전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악 찬양이 별로 익숙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저는 국악 찬양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국악으로 부르는 것을 함께 들으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아멘. 찬송했어.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되신 주님만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이한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이 지은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유를 잃은 사람들, 억눌림과 고통 속에 사로잡힌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자유를 향한 기다림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2년에 제작된 그리고 상영되었던 파워 오브 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하기 전인 1930년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차별을 받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유를 갈망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유를 얻도록 이끌어줄 지도자인 구원자를 바라는 모습이 그 영화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민족의 일부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70년 후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유다 민족은 여전히 강대국 속에 쌓여있는 약소국으로서 늘 어려움과 환란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하리라는 그 소망과 기다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애굽으로부터의 도피,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정의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품고 사는 자요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귀신이 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의 부정함, 그녀의 딸의 부정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예수님은 북쪽 해안가에서 다시 남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이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갈릴리 호숫가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요, 예수님이 보통 지내시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이 남쪽 오른쪽에 있는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쪽 호숫가로 오셨다는 거죠. 그쪽은 사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하는 말씀이 이 부분에서 다시 상기되게 되는 거죠. 특히 마태는 산상수훈의 그 첫 장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는 장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그리고 거기 앉으시는 장면이 뭐로 생각되게 만드냐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제자들이 재현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군중들이 몰려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때를 생각하게 만든 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산상수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이 산상수훈, 율법이 임하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성경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단순히 자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래 단어는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 지체를 잃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로 보면 팔과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팔다리가 달려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타 그 외에도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들리는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이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데리고 나왔는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소문으로만 믿었던 그분, 정말 치유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분 앞에 내려고 왔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마태복음 주에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약속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그 톰 라이트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장면이 더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펼쳐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글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 초기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정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포로됐던 자들,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전달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 하고 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어떤 건 진짜 메시아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 그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들려지는 소문으로는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그거를 들어야만 확신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봐라. 네가 그것을 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이적은 단순한 치유 사역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들을 본 사람들은, 이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하신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진정한 소망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이하에 기록된 떡 7과 작은 생선 몇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의 재창처럼 생각합니다. 아,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출병이어라는 사건으로 다시 그냥 표현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임하는 사건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늘 이 성경 안에 퍼져 있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이 사역이 하나하나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내용을 연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바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살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 중에 아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연설이 바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일 거예요. 제가 그 연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의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부리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서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성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좁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오죠. 이러한 꿈들이 어느 정도는 성취됐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사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억누르고 힘들 때마다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생명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누군가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까? 분명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성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라든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어떤 그냥 의무감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약속의 성취자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고쳐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발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께로 연약한 자들을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